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인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하는 설교, 제가 준비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저도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기보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입사 성적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실력도 있는 그 유능한 젊은이였는데 입사 시험을 보면 필기 시험에는 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도 면접에서만 열 몇 번을 떨어졌답니다. 그는 혼자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하고 본 첫 입사 시험에서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거뜬히 합격을 했다고 말을 해요. 막 그렇다면 한마디로 아마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인상이 안 좋다는 이유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순환을 겪은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겠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상이 안 좋아서 손해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인상이 좋아서 덕을 본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이 외모를 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인상이 아주 중요하게 각인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테니까 외적인 인상과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말로 소통되기 이전에 말로 소통되는 건 못지않게 얼굴 표정으로 혹은 제스처로 얼마든지 소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얼굴의 표정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나 혹은 원망이 가득해서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고 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외모를 보는 건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정에 의한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그리고 첫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심지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도 사람을 보면서 첫인상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야 할까 교제하지 말아야 할까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인상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선입관을 먼저 가지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체로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될 만큼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는 아니지만 한 번의 말 실수 아니면 한 번 한 그 행동 때문에 만들어진 선입관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말을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선입관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이 경우도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자기에게는 전혀 어떤 악한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선입관 때문에 두고두고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이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선입관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건 나는 그런 뜻에서 한 말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만들어낸 그 말과 그리고 또한 그 선입관에 의해서 오랫동안 내가 오해를 받고 산다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그 정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의도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느 글 보니까는 제자들의 MBTI를 어떤 분이 다 그 쭉 찾는 걸 보았는데, 그냥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하고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든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든지,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울은 고집스럽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꽤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어떻게 그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육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새벽에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어요. 왔어요. 그래서 막 광풍이 부니까 그리고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그 이 배를 어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혹시 유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가복음에는 재밌는 게 기록된 게 He was just passing by.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고 계셨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이렇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쓱 쳐다보셨다면 너무 놀라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심했을 겁니다. 놀라기도 했겠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놀랐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에 올라섰어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발자국 걸었을까요? 그가 몇 발자국을 뛰어서 실제로 걸었는데, 그런데 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그 앞에서 물결이 막 넘실거리니까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냥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급하게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왜 의심하는 자가 되었느냐 혹은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던 경우는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봐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걸, 그 쓸데없이 나섰다가 이런 책망이나 들었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달리 한번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11명의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의 그 용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나서기 좋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2000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뭡니까? 의심 많은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거의 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언제나 제자들 중에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저는 도마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도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 이것을 그 직역하면 디두모라고 하는데 결국은 도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든 아니면 그 이 히브리어로 디두모를 헬라어를 사용하든 그 말의 단어의 의미는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위경인 도마 행전에 보면 그의 이름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짐작하나고서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위경이니까 맞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플러버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거나 형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도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 그리고 도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도마 그리고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마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해서 그냥 쌍둥이 이렇게 부른다면 마태 그리고 그 쌍둥이 동생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도마는 쌍둥이 형제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이름이고 그의 고유 명사인 도마가 그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마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군지 우린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그 공간복음, 이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기록한 건 말고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도마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쌍둥이 동생이니까 뭐 이렇게 짐작할 정도라는 말이죠. 그나마 이 도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만한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는 요한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의심쟁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기대해서 흥분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찾아다니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도 혹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로 애석하게도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만일 도마가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의심 만들라는 이 수식어가 떨어졌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거기에 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마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그 이 도마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육체를 보았고 도마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과 그리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다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나도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주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이 정말로 봤다고? 그러면 나도 좀 보고 싶다. 나도 주님 너무 보고 싶다.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럼 나도 그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는 그 주님을 보지 않고는 너희들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는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나는 그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말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몸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요한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요한만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 특징에서 살펴볼 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던 진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항상 넘어지던 사람들,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아마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요한 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도 산 사람이 별로 없었다면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겠죠. 당신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도 보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요한은 부활을 목격한 마지막 증인이니까. 그럼 그들에게 이 주님 이 요한은 그때 있었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그때 보지 못했었어. 그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을 보고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복되고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진짜로 복된 자들이 되는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단순히 의심 많은 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도마에 관한 또 다른 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시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것은 의식,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디에 가든지 거할 만한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는데. 아니, 주님이 좀 이제는 좀 정착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돌아다니시죠. 그럼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그리고 그 처소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이 말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착하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어디에 큰 집을 하나 장만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어디로 가서 무슨 집을 구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 거야. 그때 도마가 물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난히 도마만 의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것을 도마가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이해하고 아 주님이 천국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도마만 그걸 의심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빌립이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러자 가룟인 아닌 유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몬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던 제자도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도마만 의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이라는 그 선입관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도마가 문제가 많다. 왜 이런 거 자꾸만 따졌어? 왜 의심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그렇게 안 믿어진 것을 그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이것은 믿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바로 믿겠다는 의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의심이 많다고 판단할 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도마가 했던 그 주의 길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러한 그 도마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텐데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도마의 이 말이 그의 성품이나 아니면 그의 신앙의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도마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억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마 절대로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만 그냥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몰라도 가만히 그냥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단체로 활동할 때는 그냥 같이 움직여야지 혼자 어디 갔다 와서 이런 이 의심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가. 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하지만 도마가 그래서 유난히 의심이 많고 주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떨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병 죽을 병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일은 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그 유대 땅에서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피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도망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틀쯤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라고 이해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틀 후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가자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지금 분위기 살벌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의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그 패턴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자들이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냥 속이 답답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자고 있다고 말하니까 아프다는 소식은 들었고 근데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잠들었으면 곧 낫겠죠. 그 대답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잠들었으면 이제 곧 낫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어. 아 진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걸. 잠든다 그러셔서 정말로 아직도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그런 이틀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냥 아프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 잠들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나사로를 좋아했어요. 제자들도 나사로의 가족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베다니에 있는 그의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은 좋은 제자들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던 나사로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면 더욱더 유다 땅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아프다면 살리라도 가겠는데 그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 볼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적군들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막 쫓기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이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막 총을 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넘어졌어요. 그 총에 나와서 쏘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를 막 붙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숨을 꼬박 거의 숨을 이제 마지막 숨을 쉬면서 그가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으면서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가라고 말하고 마침내 숨을 거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그 사랑한 그 안 살 거라는 사람을 붙들고 빨리 가자고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거기 앉아서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 빨리 가지 저러다가 좀 붙잡히면 어떡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도 다 죽겠네? 더 황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일어나서는 내가 저것들 가만히 앉겠어 하고 적진으로 막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아 저거 왜 저러지? 저를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뛰어드는 모습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더 가실 일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됐어요. 그때는 사흘 됐으니까 주님이 가시면 나흘 됩니다. 나흘이면 이미 장례식 다 끝났잖아요. 아마도 그 이 누이 동생들도 아니면 뭐 이 언니 누나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누이들도 주님이 오시는 걸 굉장히 이 주님을 보고 싶겠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 이해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실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신 것은 나흘이 된 후에 주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신 것은 내가 사실은 그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죽은 그를 다시 살려야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나도 죽을 거다. 하지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 부활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이 준비된 거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나흘째 되는 날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남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나사로의 사건은 결국은 구속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직은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다 원래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도마가 보인 반응이 뜻밖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험하다고 거기 가지 말자고 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우기시는 그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도마가 야, 다 가자. 아니 우리도 다 죽자 그냥 가서.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그 우리 같이 죽자 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서 다 죽자는 거죠. 그래 야, 가. 가서 다 그냥 다 죽으면 될까? 주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가자. 이런 빈정되는 말은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개역성경은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에는 여기에서 인칭 대명사를 써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원어의 뜻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와 함께라고 말했던 그를 나사로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사로라고 본다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자 하는 빈정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주님이라고 보는 개역개정 성경처럼 주님이라고 보는 경우는 이것은 빈정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헌신의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이 가시길 원하시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계산과 따지는 게 분명했던 사람이라서 아마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도마가 이야기 말하고 있는 말은 당연히 빈정되는 말로 들릴 겁니다. 같이 가서 죽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개역개정 성경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자는 의미라고 만약에 보고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확실한 주님의 제자였다고 말한다면 도마의 이 말은 사실은 굉장한 헌신의 말인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도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주와 함께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말 때문에 주님이 도마를 책망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도마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고 도마가 빈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틀렸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말이 제게는 오히려 헌신의 말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그 당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달리 마지막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였는데 그 당시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들이 점점 더 일종의 하나의 조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이 믿음,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도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 권위, 계급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두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12명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7명의 사도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 7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그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명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조직화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형식화되거나 혹은 교회 자체가 너무 그런 그 틀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그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다 보면 좋은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예식들조차도 사실은 그 모든 예식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 베드로가 강조되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나요? 아니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까요? 이 고백을 누가 할까요? 마르다가 합니다. 그의 오라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네가 이것을 믿는가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이 고백이 주인이 되게 만들고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어떤 조직에서 아니면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죠. 너무 교회가 형식화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은 다른 이야기들을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제일 오랫동안 기억되는 일이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을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이 떡을 먹고 그리고 이 살을 기념하라고 말씀 내 피를 기가 언약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이 피와 잔을 항상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은 어디서 기록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주님이 주님 시장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죠? 요한복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밤에 이 성찬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그 기관 안에서의 이론이 되는 것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 당시 이미 세워져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독립 그 특징들은 뭐냐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 연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잔치에 참석했던 신랑 그리고 손님들 기분 좋게 술에 취했습니다. 와, 이런 술을 누가 만든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술을 여태까지 남겨두었던 거야? 그들은 그 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요한복음 2장 11절 그 사건의 마지막 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술을 마시며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도 도마는 안 믿었던 사람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마도 잘, 그 제자도 다 그랬잖아요. 잘 몰랐어요. 정말로 헷갈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흔들렸어요. 주님께서 그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어서 그들이 열광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멀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날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또 베드로가 되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본다면 비록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수도 없이 많이 했고 그래서 그들은 많이 혼동이 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 말은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비관적이거나 의심적인 말이 아니고 불필요한 지나친 영웅심도 아닌 신앙의 그 진지함에서 비롯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상황과 환경은 좀 다르지만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으로 유혹하는 이 소비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자됨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위험에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채찍보다 훨씬 더 교묘해서 넘어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근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에 오늘 교회들은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제자됨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죠.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하나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불편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 이상의 희생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Just say yes. You will have eternal life. Would you say yes? Yes, I do say yes. Then you are saved. Hallelujah.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말한 거, 그 천국 간 티켓 뒷주머니에 차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에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짜잔, 나도 그때 고백했죠. I said yes. You know, remember? I said yes. 그리고 그 티켓을 내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제자됨을 진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구원받는 그러한 길로서 지적인 동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경제적으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여유가 많았던 한 교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에도 잘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은 분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께 아주 진지하게 교회에서의 섬김에 관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일에 조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나이롱신자예요. 저 못합니다. 저 나이롱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건 그분이 저는 나이롱신자라 못합니다라는 말을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이 아니라 나는 나이롱신자로 남아있기로 했으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됐으니까 이 땅에서 다른 거 뭐 요구하지 말고 희생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그래요. 나는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이롱신자로 있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의심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런 위험도 요구하지 않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고 목숨을 걸 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란 말은 결국은 일종의 정신통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에 그냥 주님을 떠나고 싶고 주님을 원망하고 싶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가만인데 나 혼자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주님 믿어? 차라리 그냥 안 믿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정당한 헌신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 고백의 진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 고백의 진지함에 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고백이 진지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고백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을 우리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원화된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자고 말하면 늘 교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 일단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로 듣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결국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원화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던 거죠. 한 청년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교회 장로님 때문에 미치겠대요. 제가 왜? 장로님의 위선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청년인데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자기 그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자기 교회 장로님.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온유하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너무 무례하고 너무 교만하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위선이 자기는 못 견디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분이 아니 직장에서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위선 아니야. 그 위선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위선 아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온유한 척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온유한 거야. 교회에서 진심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심으로 교만한 거야. 직장에서는 진심으로 무례한 거야. 그분은 교회 와서 거짓으로 교만한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하나의 기준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또 다른 하나의 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분이 교만한 게 아니냐 그냥 위선된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도 나쁜 짓 안 해요. 교회에서는 다 겸손해요. 다 온유해요. 직장은 안 그래요. 왜요? 직장에서 그러면 망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괜찮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거죠. 이 이원화된 현상이 저는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그 젊은 청년들이 많고 젊은 이제 커플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티네이저나 아니면 그 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수요일날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에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와요. 수요일날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것 좋으니까. 한 4개월, 5개월 됐나요? 한 6개월 됐을까요? 어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했어요? 뭐가 내가 틀린 말 했나? 맞는 말이잖아. 가정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야 하잖아. 아니, 목사님.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수요일날도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내 말은 그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거 하라 그랬더니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퍼뜩 든 생각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하시라고 하는 이 추상성, 이 피상성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도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프랙티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예배라는 말은 이 말은 결국은 어디에서도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더 헌신적으로 보이는 이유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교회와 세상을 나누었기 때문에 너무 교회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인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아쉬운 모습이 어느 때는 좀 그립다고 여겨질 만큼이나 현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헌신을 안 하는 것 같다는 LA에서는 한 청년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이메일이 아니니까 손 편지를 썼어요. 조금 내용은 오글거리지만 여러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만일 맹수가 막는다면 나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맹수와 싸워서 내 몸에 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맹수와 싸워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바다가 막는다면 나는 이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당신께 갈 것입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사막이 가로막고 있다면 나는 그 사막을 가로질러 기어와서라도 나는 기어고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번 목요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당신께 갈 것입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요. 사막도 겁이 안 나고요. 바다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못 나요. 비가 오면 못 가요. 왜일까요? 다른 건 다 추상이고 비는 실제예요. 그래서 비는 무서워요. 바다가, 맹수가, 뭐 사막이 그거 다 해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는 안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건 되는데 실패가 안 돼요. 아시죠?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기는 되는데 아침에 15분, 20분 그 시간을 하라는 건 너무너무 아까워요. 전부 다 주님의 건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건 아까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의 피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그 진지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을 도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죽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고백은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실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였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어느 날을 중히 여겨야 되는가, 귀히 여겨야 되는가,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이방인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날이 중합니까?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재밌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14장 5절에 보면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세상이 이런다 그랬어. 알아서 해. 11조를 제가 넷에서 해잖아요. 그로스에서 해잖아요. 알아서 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꼭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일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나요? 주일날 돈을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되나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지내라.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하게 하려는 그러한 그이 타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먹고 싶은 사람 또 먹지 못할 사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Must be convinced in his own mind. 그런데 그 말로 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잖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이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 여기고 전화를 중요하게 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기다니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고백에 대한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정한 대로 하라고 하니까 세상이 이것처럼 나에게 그냥 편리주의를 따라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린 다 죽을 것 아니니? 그러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마땅하지 않겠느냐? 처해진 곳에서 상황이나 결정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자.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3주년 된 이 교회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13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교회로서는 많은 힘든 일, 또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요즘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는 공통적인 현상,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지쳐있어요. 다 지쳤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통적인 것 같기는 해요. 참 많이 피곤해요.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버겁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니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래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할 만큼이나 사실은 엄청난 상처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도마가 했던 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자 말하고 있는 이 고백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은 놓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그 간절한 고백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헌신에 대한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제 표현은 자발적 의무라고 말해요. 자발적인데 의무라는 건 둘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 의무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아니면 하겠다는 결정은 언제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고 싶다는 마음은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꾸만 공부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게임만 한다고. 저보고 상담을 한번 하라 그래요. 그 제가 한 아이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너 대학 가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고 싶대요. 진짜 가고 싶냐? 가고 싶대요. 그러면 그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저는 그게 ultimate desire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되면 놀고 싶어요. 그리고 숙제하는 시간에 그냥 나가서 놀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immediate desire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ultimate desire가 있으면 이 ultimate desire가 immediate desire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ultimate desire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immediate desire를 누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must들이 생겨요. 가고 싶지만 가지 않고 자고 싶지만 새벽에 나오고 이런 일들은 전부가 다 억지로 그냥 하니까 하는 그게 아닌 이유는 내 안에 주를 섬기고 싶다는 desire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할 때만 그 다음에는 그 고백에 의해서 what we have to do라고 하는 duty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자발적 의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과연 진실한가 하는 그 고백이었고 그 진실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must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진지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그냥 가벼운 피상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저는 이 시에는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고백이 진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에서 이 고백이 생명력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원의 교회를 13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한 지금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지치거나 너무 많이 두렵고 불안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인데 굳이 우리의 헌신이 교회를 향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민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이 은혜로 인한 고백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던